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혹이 모든 백성에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이 앞으로 나아오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깊이 깨달으며 우리가 주를 부르고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린 자로서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압살롬과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면서 기뻐하는데 유독 다윗만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것 때문이었죠. 이러한 그 다윗의 슬픔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다윗의 슬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이 얻은 그 승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신앙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점을 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무작정 어떤 기쁨이라는 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 이건 신앙에 있어서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을 통해서 신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이것은 아마 그 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열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지를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사람들이 신을 찾는 근본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 인생에서 슬픔은 다 막아내고 오직 기쁨만 있게 하겠다. 이러한 목적에 굉장히 몰려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 좋은 일만, 기쁨이 있기만 원하는 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의 중심이고 또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를 놓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고서 십자가이란 마음이 외면되고서 우리가 그걸 신앙이라 이렇게는 분명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은 난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있다. 이러한 착각에 몰려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도 잘 알고 십자가도 잘 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착각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에 기쁨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난 십자가를 압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십자가를 안다. 이러한 뜻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음으로 아는 건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십자가를 내 마음으로 안다면,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날마다 살아있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은, 그 십자가가 살아있는 그 마음에는 필히 그 십자가 때문에 있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애통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내 마음에 있는데도 애통이 없다. 그건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기쁨만이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는 애통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를 아는 마음에서 애통이 쏟아져 나온다면은 그것은 네가 인생이 힘들어 나오는 애통이 아니라 네 죄로 인한 애통입니다. 그게 십자가 때문에 나온 애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신자가 자기의 죄의 깊이를 절실히 깨닫는다면 과연 그러한 사람이,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기쁨만 있기를 원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기쁨만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자기의 불의함을 보지 않고 있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내 불의함의 무엇을 보고 있다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내 인생에 기쁨만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요구 자체가 너무나 염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된단 말입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은 나 같은 자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말로 나오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에 좋은 일만 있게 하시고 힘든 일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 나는 이런 요구로 할 자격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의함을 싹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한계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 기쁨을 요구할 그런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면은 나의 불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그 자체를 생각지를 안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불의함이란 것에서 내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버린 것이고 결국에 내 불의함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내 이익만 생각하는, 내 이득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현상이 뭐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은 철새같이 믿고 막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전혀 흠없는 그러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 모두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티잡을 것 전혀 없는 그러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할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분을 믿으면 내 일이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무 흠도 없는 깨끗한 그런 분이 함께 할 때에 그분 때문에 나의 시커먼 죄가 흘러나오겠습니까? 어떤 쪽이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착한 사람의 착한 행동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뭔가 잘못된 행동이 까발려진다는 것, 그게 보여진다는 그것 때문에 착한 사람 함께하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은 착한 정도가 아니고 의롭다는 분이란 말이죠. 그분이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분 앞에서 내 죄를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 그런 체험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내 기쁨을 구해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궁휼에 빠져들어가는 것, 그게 기독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궁휼에 빠져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인생, 내 기쁨에 빠져들려가려고 애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순수한 복음에 반발을 하게 돼요. 불만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복음에는 나의 기쁨을 보장해주는 그런 약속이 없더란 얘기죠. 예수님의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과 긍휼로 기뻐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신자라면야 복음에 대해서 반발할 리가 없죠. 오히려 복음이 그 복음 순수하게 나타나고 나에게 증거되는 그것으로 기뻐할 거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더욱 깊이 더욱 가깝게 이끌어가주는 그런 복음을 더 응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온통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껄끄러운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그러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우리를 찔러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설교 역시도 여러분을 찔러대는 그런 설교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설교한 사람이 성질을 고약하고 못 돼가지고 찔러대는 그런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자체가 우리를 늘상 찔러댄다는 얘기입니다. 찔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겠습니까? 찔러서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악한 그 본질을 끄집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콕 찍어 끄집어내는 것처럼 내 속에 꽁꽁 감춰두고 있는 남에게 보기를 싫어하는 그 악한 본질들을 다 찍어서 끄집어내겠다는 것이 복음의 의도라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신 주를 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나의 악함을 잊고 살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악함을 생각한다면 그 악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애통이 있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신자가 자기 악함, 자기의 죄로 인해 애통한다 그 얘기는 뭐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라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 그게 애통입니다. 내 죄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 그러면 자기 죄를 깊이 들여다보는 자가 자기 죄로 인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님, 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내 인생 기쁨만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나오리나 그 말입니다. 애통이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 빌린 그 현장에서 그런 아이 요구가 나오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내 이렇게 사는 것만도 넘치는 은총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에게 주어진 그것을 넘치는 은총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겠습니까? 결국 십자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만으로도 그가 진심으로 십자가 은총을 알고 있느냐는 걸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품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다윗이 왜 그토록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지 그걸 알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다윗 앞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는 안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요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거죠. 1절을 보면은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울며 슬퍼한다는 그런 보고를 요압에게 누가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 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 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백성들은 승리를 해서 당당하게 환영을 받으면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의 슬픔 때문에 싸움에 쫓겨서 북부로 도망한 것처럼 가만히 성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다윗이 뭔가는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다면은 다윗이 지금 분위기를 못 맞춰주고 있거든요. 백성은 승리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데 자기는 슬퍼한단 말입니다. 왕이 슬퍼하고 있으면은 이 백성들의 기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이 백성들 기분을 좀 맞춰주려면은 자기의 슬픔은 좀 감추는 것, 그게 옳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슬픔이겠지만은 압살롬 죽은 아들이 죽은 것 때 슬픔이겠지만은 어쨌든 백성들은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 좀 마음껏 좀 소리를 지르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좀 만끽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다윗 슬퍼하고 있는 것 때문에. 자, 전쟁에 승리했고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이전의 평안한 시대에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기쁜 순간이란 말이죠. 그리고 전쟁에 참여 군사들은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줘야 그 사기가 좀 올라가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이 눈청 압살롬 다윗이 몽땅 다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의 죽음에 슬프다 할지라도 지금 승리에 돌아오는 군사들이 있고 또 다들 승리해서 기쁘다고 하는데 이 분위기 초체질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눈치없냐 말이에요. 좀 참고 좀 내색을 하지 않아 본질인데 왜 노골적으로 슬퍼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소리 지르며 개선장군 들어오지를 못하고 싸움을 피해비한 사람처럼 툭구로 도망한 것처럼 몰래 돌아오게 하느냐. 이건 앞서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냐. 왕인데 왕으로서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다윗이 어떻게 썼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슬픔을 감추고서 다 함께 차차차 그래야 옳습니까? 아니면 슬픔 그 드러내면서 분위기 초치는 게 옳냐 그 말입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왕이라면은 자기의 슬픔 감춰놓고 백성들 기분을 좀 맞춰줘야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왕의 너그러움이 아니냐 이런 생각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뭐냐면은 결국은 나를 우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본성에서 그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다윗에게 불만을 내뱉은 사람이 요압이더란 말입니다. 요압의 불만이 그겁니다. 왜 당신 슬픔 때문에 분위기 다 망가뜨리느냐.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6절을 보면은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볍게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아니요, 협박가 아닙니까? 요압은 다윗이 미워해야 될 사람은 사랑을 해버리고 사랑해야 될 사람 미워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미워해야 될 사람 누구라겠습니까? 압살롬이겠죠? 사랑해야 될 사람은 승리한 다윗의 백성이겠죠? 근데 다윗은 미워해야 될 압살롬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야 될 자기 백성들은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백성이 승리한 건 안 중에도 없고 압살롬 죽은 것만 가지고 슬퍼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요압은 당신 하는 걸 보니까 이번 전쟁 우리가 다 죽었어도 압살롬을 살았던 그 짓벌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압이 어떤 욕을 하냐면은 나가서 왕의 신복들 마음을 위로해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왕의 신복들 마음을 위로해주지 않으면 오늘 밤 우린 다 떠나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요압이 불만을 한마디로 말해서 압살롬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왜 그런 자가 죽었다 해가지고 슬퍼함으로써 백성들의 승리를 기뻐해 주지 아니하느냐. 왜 백성들은 안 죽이도 없느냐. 그게 요압의 불만인 겁니다. 지금 요압은 자신들의 수고와 공로에 대해서 다윗이 기뻐해 주고 높여주기를 원한 거예요. 요압이 말한 공로가 5절에 나오죠.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형 함께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하는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그게 지금 요압이 자기의 군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당신이 사는 것이고 당신 처첩과 당 자식이 산 것이 아닙니까? 그겁니다. 왜 그걸 멸시하냐?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따져보는 요압과 다윗을 두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누가 더 이해가 가십니까? 다윗입니까? 요압입니까? 국가를 운영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왕은 백성들 마음을 사로잡는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 볼 때 다윗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런 특이성이 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이 세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 세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로 세워진 게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 마음을 잘 다시 사로잡아가지고 함께 합력해서 나라를 부흥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이 왕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너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살아가고 이런 사실들을 잘 가르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해라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만큼은 나라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야 될, 환심을 사야 될 그런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에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를 쓴다면은 압살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나라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욕망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압살롬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자기 아버지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백성으로 환심을 샀지 않습니까? 만약 다윗이 백성들의 기분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슬픔을 감추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준다면 분명 백성의 기분은 좋을 것입니다. 우리 왕 최고다 이렇게 떠받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왕의 슬픔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자기 승리에만 도취되버리고 살아가는 그것만 탈락 나올 뿐이라 그 말입니다. 다윗의 슬픔은 단지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란 슬픔이 아니었다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서 자기의 죄를 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이 자기의 죄로 인한 결과였다는 것. 이걸 보면서 그 아들 죽음에서 자기 죄를 돌이키면서 죄로 인해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게 다윗의 슬픔이었습니다. 네 죄의 결과가 이렇게 큰 결과 다가올지를 미처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애통해하는 것. 그게 다윗 슬픔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 슬픔을 외면해버리고 눈앞에 승리의 기쁨에만 도취되어 빠지든다면 결국에 죄로 인한 애통과 슬픔 이건 알지 못하고 오직 기쁨만 누리자는 이것만 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나가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잊지 말 은혜가 뭐냐면은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이스라엘도 애굽과 똑같이 장자지향에서 축을 내놨으면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요구란 말입니다. 그 은혜의 중심에 살아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살아있으려면 필히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살려냈다는 것이 내 속 깊이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의 은혜는 나의 죄에서 뚜렷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죄의 애통과 슬픔이 사라지면 안 되는 그런 나라, 그게 이스라엘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애통과 슬픔, 그걸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슬픔을 생각을 하면서 그 슬픔에 동참을 하고 자기의 승리가 결코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때에 이스라엘 다운 모습이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라는 것 역시도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결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과 슬픔을 밀쳐내버리면서 교회는 참된 교회상으로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과 슬픔 밀쳐낸다는 것, 십자가로부터 멀어진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과연 십자가로부터 멀어진 채로 참된 교회상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전무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의 많은 교회들은 일반 국가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거 옳을 겁니다. 농담하면은 국가는 무조건 부강해야 되고 발전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무조건 부강해야 된다, 커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에 머무른 게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교회를 향한 주님 마음이 아니라는 데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를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앞에서 죄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애통을 말할 때에 불만이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요압의 불만은 왜 우리의 승리, 우리의 공로를 생각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였습니다. 이게 요압의 어리석은 점이고 하나님 생각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든 전쟁의 승리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지금 요압은 우리가 이겨서 당신 생명 살았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다윗의 생명, 다윗 자식과 다윗 처제의 생명은 요압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승리 때문에 우리가 싸워 이긴 것 때문에 당연히 살았지 않느냐, 근데 왜 그 공로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게 불만에 튀어나오는 겁니다. 승리든 패배든 하나님께 달린 문제지 이스라엘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이 쫓겨가고 결국 다시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압살롬이 죽은 이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요압을 승리했지만은 그건 요압의 수고도 요압의 공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언가를 보이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요압은 모든 걸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공로로 보더란 얘기입니다.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윗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승리를 무시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버리지 못한 악한 습성도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뭔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수고와 공로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기억이 주고 높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숨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은석교회가 지금 유지되고 재편되어 온 것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목사 때문도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힘으로 이 귀를 유지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건 큰 오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헌금해가지고 목사 생활비 주고 교회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일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의 헌금으로 교회 유지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수가 공로다 이렇게도 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그럴 때도 지금처럼 헌금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처럼 헌금을 받으려고 하신 것일 뿐이고 헌금하려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교회는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운영되고 유지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어떤 삶에서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수고, 내 공로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이와는 다윗의 슬픔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리고 자신들의 수고와 공로가 무시된 것, 여기에 대한 불만과 분노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압의 불만이 오늘 우리의 불만으로 얼마인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 뭘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나의 죄로 인한 주님의 죽음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내 죄에 대한 애통이 없을 수가 없다겠습니다. 이처럼 나의 죄로 인한 애통이 있는 그 현장에서 피를 사라져버리는 것, 그게 뭘 것 같아요? 바로 나의 수고, 나의 공로가 사라져버립니다. 나의 것이 사라지면서 대신 예수님의 수고와 예수님의 공로만 고스란히 남는 것, 이걸 가리켜서 십자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십자가가 저의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있느냐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결코 우리의 수고와 공로에 대해서 위로하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십자가를 말하면서 여러분의 수고와 공로를 칭찬 높이고 위로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환심을 살려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면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더 열심히 이용하기 위한 술시에 불과할 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여학 같은 그런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십자가가 진리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서도 그 십자가 아래 내 공과 내 수고가 묻혀져 버리는 것을 못마땅히 하는 겁니다. 그게 불만을 가진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말하면서 나의 수고, 나의 공을 높여주고 나의 마음 달래주는 것, 이걸 원하는, 그게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교회를 잘되게 하는 것, 이게 옳지 아니하느냐. 이런 것이야말로 십자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 내용은 참으로 신령하고 의롭고 거룩한 참 생명, 그걸 담은 신앙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신앙 내용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얻어진 기쁨과 감격, 그 재미, 이게 무인가를 모르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더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저것은 예수님의 심정 같은 것, 그것은 나무나 해버리면서 오직 하나님이 내 심정 알아주기를 원하는 오직 그런 고집 앞에 살아가는 것 같더라 그 말이죠.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그 심정은 생각지도 아니하지. 하나님, 제발 좀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내 삶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 그게 우리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요압이 그렇게 말 7절에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당신 슬픔은 묻어버려라. 그건 관심 없다. 당신 때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당신 위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요구. 요압의 이러한 요구가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면서 주님께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되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그 현장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 심정을 알아주십시오. 이게 될 말입니까? 못 받기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 그게 우리 할 일이지.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어떻게 그런 요구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 얘기입니다. 요압은 그래요. 당신이 이루어지 않으면은 우린 다 당신 떠나볼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현대인들이 볼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현대인 예수를 찾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한 대로 예수님이 내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의 줄을 찾습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나를 위로하는 분으로 여기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어도 위로가 없다면 위대할 이유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의 방향을 좀 다시금 굳게 정해야 됩니다. 내가 위로받으려고 예수를 찾는 그러한 길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믿음에 위로가 없다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위로는 십자가 달린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 고통스러울 때 뭐가 위로겠습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나중에 해줄게 이게 위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 위로입니다. 힘들게 살고 궁핍하게 살 때 뭐가 위로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생명을 알게 된 것, 그게 위로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보지 아니한 채 무작정 내 마음을 위로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종교를 통해서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야 될 이유가 도무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놓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복음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모이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 일은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드려내면 저는 제 일 다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싫어하면 뭐 어떻게 하든 그건 제가 상관없다가 아니죠. 근데 만약 목사한테 우리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요압과 같은 그러한 수준을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모이는 것은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과 그 마음을 깊이 배우면서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로 인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무한한 은혜와 이 깊은 사랑에 한 발짝 한 발 빠져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 그게 진정한 모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은속에 필요한 것은 이 교회가 존재한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변화없이 주님의 십자가만 전파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에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러한 심정이 되어서 모이면서 또 모일 때마다 십자가 은혜와 긍휼에 한발 한발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 주님의 사랑 이런 것이구나, 우리 주님의 긍휼 이런 것이구나, 좀 긍휼과 사랑을 깊이 맛보면서 내 마음이 주님께 오늘 빼앗김 당하는 그런 맛을 체험을 돌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참된 기쁨일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께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내 인생에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를 찬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다시금 정근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말하되 그 십자가에 있는 긍휼과 사랑에 빠져들지를 못하고 그저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던 저희들을 이 시간 깊이 참명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돌아보는 애통함이 있게 하셨어.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참된 생명, 그 귀한 긍휼과 사랑을 깊이 담고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